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랜만에 방송편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8월에는 정식 방송편을 올리지 못했죠. 8월 말쯤이나 녹음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이걸 반복하는 바람에 지금 목소리에도 힘이 없습니다. 방송편 많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근황 토크에서 9월 1일 이후 파티가 아프리카 TV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상을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현재도 그렇고요. 근데 조금 낙관적으로 볼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제가 그거는 방송 녹음하면서 차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나중에 블로그 쪽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이 녹음 편은 청취자분들이 써주신 영화 리뷰를 읽어보는 코너입니다. 청취자분들이 만드시는 코너이죠.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은 항상 그 달에 여러분들의 영화 후기를 댓글로 남길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그 페이지에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치가 넘게 밀려가지고요. 2018년도 7월 달에 여러분들이 보신 거 한번 리뷰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추석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또 언제 업데이트할지 모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그 전에 영화를 하나 녹음했어야 되는데, 그 놓쳤고, 이번 추석 즈음에서도 괜찮아 보이는 영화들이 지금 개봉을 하고 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벌새라는 영화가 좀 개봉을 했는데, 뭐 평론가들은 압도적으로 좋은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제 소수 좀안 좋은 평가가 있긴 하더라고요. 혹시 그 영화 보신 분 계시면 저희 블로그에 리뷰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7월 개봉작 중에서 스크린 숫자 1위를 먼저 알아보죠. 저희가 스크린 독과점 거의 또 예민한 그런 영화 팟캐스트라서 살펴봅니다. 스크린 1957개. 이제는 뭐 스크린 숫자 1위 하면은 거의 스크린 숫자 2000개를 왔다 갔다 하네요. 7월 25일 날 개봉했었던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 편이 스크린 숫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스크린 독과점 1957개이고요. 그렇다면 7월 개봉작 중에서 흥행 1위는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 편입니다. 658만 기록했네요. 전 이거 VOD로 봤는데, 탐 형님이 이제 지붕인가 거기를 막 뛰어가는 그런 씬이 나옵니다. 그것도 액션 씬이라고 할수 있죠. 격투 씬은 아니지만, 일단 몸을 쓰는 거니까 액션 씬인데, 그때 나왔던 카메라 움직임이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인물의 속도감을 잡아주거든요. 실제로 배우가 뛰어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선명하게 또 빠르게 느껴지게끔 촬영을 한 것이죠. 그 카메라 연출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것만 뭐몇번 돌려보았었는데. 자, 뭐 미션 임파서블 658만. 항상 이 시리즈는 한국에서 거의 대부분 흥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톰 형님이 또 내한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써주신 거 읽어보도록 하죠. 데이비 백곰님이 오전까지만 해도 인간살이에 대한 분노가 느껴졌는데 혼자서 책 읽고 영화 보고 예쁜 것들, 새로운 것들 구경하고 스케일링하고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았습니다. 크크. 이렇게 써주셨네요. 맞아요. 살다 보면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분노를 풀수 있는 뭐 행위? 아니면 뭐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뭐 취미?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몸을 망치지 않는 쪽으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영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트위터를 보다 보면 참 화딱지가 나는 그런 멘션들을 많이 봅니다. 지적 허영 그런 것 같은 뭐 사람 사는 게다 그런 거죠. 어쩌겠어요. 화를 낼땐또 화를 내고 화를 풀땐또 화를 풀어야죠. 자, 영화 피터 래빗 보셨다고 써주셨네요. 복슬복슬 작은 토끼들이 요리조리 뛰어다니는데 정말 귀엽습니다. 하는 짓도 깜찍해요. 특히 엉덩이가 최고로 귀엽습니다. 아, 토끼들 엉덩이. 네. 토실토실. 지난번에 30분 정도 보다 정지했었는데 마주보기를 참 잘했네요. 후반부에서 더 앙증맞아지는 듯한. 그리고 이어서 스탠바이 웬디. 이게 영어 제목은 플리즈 스탠드바이네요. 정말 오래간만에 VOD로 영화 보면서 중간에 한번더 끊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쁜 웬디, 다코다 패닝이 연기했군요. 우리 예쁜 웬디와 알록달록한 착장을 보며, 옷차림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눈과 마음의 정화를 했네요. 매일 같은 일정에 정해진 생활 방식 틀 안에 갇혀 살던 웬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일탈을 하고 도전을 하는 내용입니다. 스타트렉 시나리오 공모전에 본인이 쓴 글을 제출하러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멀고 먼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강박적으로 자리 잡은 웬디의 일상에 자기 주도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니 보는 저도 기분 좋더군요. 덤으로 스타트렉 이야기도 궁금해지는 게다가 러닝타임도 짧은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두 작품 아주 좀 예쁜 그런 감성이 있는 영화였을까요? 피터 래빗, 스탠바이 웬디. 그리고 댓글로 며칠 전에 갑자기 깨달은 게 있는데 이 공간은 강신의 수다님과 제 눈에 익숙한 청취자 몇몇 분들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걸 잊고서 제 얘기를 뭔가 엄청 한것 같아 조금 그렇고 자제해야 할것 같기도 하네요. 평소 제 얘기를 하는 걸 상당히 꺼리는데 여기는 좋습니다. 크크. 그리고 강신의 수다님과 여기 오시는 분들의 생각, 느낌과 취향은 궁금하고 알고 싶어요. 이번 달에는 새로운 좋은 분들도 많이 많이 오셔서 같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1년 전에 써주셨지만, 네, 제가 이 말씀을 2019년에도 여러분께 드리고 싶네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저희 블로그 좀 찾아와 주시고요. 각종 포털에서 강신의 수다 검색하면 되죠. 저희 블로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몇분안 계세요? 단골 청취자분들 몇분 계시고, 뭐, 글 작성까지 안 하시더라도 그냥 눈팅이라고 그러죠? 눈으로만 보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 몇분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희망사항 갖고 있는데, 뭐, 그래도 뭐, 정말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 공간을 믿고 여러분들의 그런 솔직한, 진솔한 평가 혹은 뭐, 사는 얘기 이런 것들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순길오빠님 글부터 읽어보죠. 7월 1일 날 써주셨네요. 순길오빠님. 변산 보고 왔습니다. 상당히 기대하고 본 이준익 감독 작품인데, 보자마자 든 느낌은 촌스럽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90년대 초반 힙합을 2018년에 하는 느낌의 영화라고 해야 하나. 너무 기대가 컸기에 아쉬움이 더 커져버렸네요. 영화에 나온 힙합 자체가 촌스럽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영화가 스웩이 느껴지지 않는 옛날 영화 느낌이 너무 강할 뿐. 차라리 배경도 90년대로 해서 90년대 힙합을 하는 게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까지 들었습니다. 주인공은 전형적인 츤데레 캐릭터 같은데 딱히 감정 변화에 공감이 가지 않았고, 여주인공은 왜 저러지? 하는 그냥 오지랖퍼 같았습니다. 사실 전 서울에서만 사는 아웃사이더라서 시골 동네의 분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더 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영화 중간중간 나오는 노래가 영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은 동주 때와 비슷한 방식이고요. 그 점은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좀더 세련된 힙합 영화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너무 드라마 위주의 영화였습니다. 여기서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쇼미더머니 뭐 이런 힙합 오디션에 출전하는 그런 뭐 힙합 뮤지션 유망생 뭐 그런 거였죠. 그것을 그냥 그 캐릭터 설정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좀 아쉽다. 뭐 이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 음악 영화들 보면은 그 누구죠? 에미넴이었던가? 에미넴도 하는 영화, 힙합 영화 하나 하지 않았었나요? 뭐 그런 것들 보면 음악과 함께 자신의 어떤 뭐그 주인공의 인생 역정 이런 것도 잘 섞어서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좀 드라마가 너무 강조된 것 같다. 에누아이닉스님이 8월 29일 날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아마 8월의 마지막 글이 될것 같네요. 변산. 이준익 감독의 음악 시리즈 중세 번째 작품입니다. 어렸을 적 잠깐 힙합에 심취했었다가 끊고 산지 적잖이 오래되었는데 이 영화를 보니 흥이 다시 오르더군요. 크크. 영화 전체적인 느낌이 감독의 음악 시리즈 첫 작품이었던 라디오 스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매사에 투덜대고 불만인 주인공과 그 옆을 지키는 한 사람의 구조도 그렇고 흐름과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다만 결론은 라디오 스타가 훨씬 좋더군요. 변사는 너무 해피엔딩이 과해서 약간 판타지스러운 느낌도 나고 아무래도 감독님이 나이 드시면서 자꾸 말랑해져 가시나 봅니다. 박정민 배우가 직접 랩도 하고 랩 가사도 썼다는데 연기도 잘하고 다재다능한 배우였네요. 이 배우 프로필을 보니 충북 충주 출신이던데 전라도 사투리를 너무 잘해서 전라도 출신인가 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고은 배우는 살을 찌우면서 열연을 했지만 글쎄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외모와 연기 스타일이라 이번 영화에서도 그냥 그랬네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김고은 배우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서 네, 좋아합니다. 이야기 전개가 다소 뻔하고 결말이 아쉽긴 했지만 예쁜 화면도 종종 나오고 별 무리 없이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재밌게 보셨군요. 아, 김고은 배우가 지금 멜로물 하나 찍었죠? 유열의 음악 앨범. 과거 시대를 배경으로 또 삶아서 복고풍. 그러한 느낌도 나는 영화인데. 근데 이제 복고라고 해도 이게 몇 년도가 배경인가? 네, 복고라고 해도 이제 90년대 초반 뭐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게 벌써 복고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벌새 같은 경우도 성수대교 붕괴되는 그 시점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아, 이것도 1994년이군요. 두 영화가 모두 1994년. 아, 동시대를 살면서 다른 걸 느낀. 그래서 다른 두 영화가 나왔나 봅니다. 하여튼, 이제 김고은 씨가 멜로 영화, 오랜만에 한국 영화에서도,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멜로 영화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변산을 읽고 있습니다. 앞서 에누아이닉스님 글도 8월 달걸 미리 땡겨왔고, 저도 8월 30날 쓴 글, 땡겨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봤습니다. 개봉 당시에도 평이 별로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관객 동원도 망했네요. 근데 꽤 유쾌하게 잘 봤고요. 크크 웃으면서 봤습니다. 확실히 이준익 감독님이 영화 소원 이후로 연출 스타일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앞서 에나인닉스님께서 비판하신 것처럼 결말은 환타지로 내달립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캐릭터의 감정을 확실하게 건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을 좀 동의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화 소원 이전에는 이 캐릭터의 감정을 확실하게 이렇게 건들지 못한 채 그냥 휙휙 넘어가는 느낌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비판 많이 했었고, 소원 때부터 이 소원이 다루고 있는 사건이 워낙 뭐 엄청난 사건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캐릭터의 감정 그 내면을 깊게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연출 스타일이 이렇게 바뀐 거고, 예전에는 캐릭터의 감정보다 사건의 전개에 더 치중했다. 주연들뿐만 아니라 조연들의 캐릭터가 확실히 살아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인 김거운보다 서브 여자 캐릭터인 신현빈 씨 임팩트가 더 강할 정도입니다. 좀 입체적으로 그려지고요. 이런 조연들의 설정 이야기에 주연들이 적절한 정도로 엮이면서 유머를 선사하고 전국에는 주연의 감정선을 이끌어냅니다. 이 영화는 특별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 소동극처럼 조연들이 이리저리 튀어나와 활약하는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소 산만하고 정신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보이스피싱 사건이 나와서 파출소로 끌려가기도 하는데, 영화 끝날 때까지 그 보이스피싱의 전말은 해명되지도 않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하고 전형적이죠. 아버지와 불화가 있고 서울에서 성공하지 못한 남자가 어거지로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개과천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랑새는 옆에 있었다. 뭐 이런 거죠. 여기에 최신 트렌드는 힙합이 붙고 왕따 이야기가 붙고 연애와 문학이 붙은 거죠. 극 중에서 금이환향 콤플렉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남자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 금이환향하려는, 그렇지 못하면 창피해하는 감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 면에서 이걸 극복하는 남주의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건 남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뭐 남자든 여성이든지 간에 자신만만하게 고향을 떠났던, 혹은 과거에 잘 나간 상태에서 고향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했던 사람들에게 모두 있는 그런 콤플렉스가 아닌가 싶네요. 또극 중에서 자신의 모습, 상처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게 이준익 감독이 이런 구태의연한 이야기와 연출을 써서라도 오늘날 청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남주는 아버지와 큰 불화를 겪었죠. 성질도 비슷해서 절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분노와 애증에 휩싸여 있습니다. 영화는 그걸 해소하는 과정에서 남주에게 그 문제 자체를 피하지 말고 마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과 마음을 짓누르는 게 바로 이 아버지에 대한 애증인데, 남주는 이걸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거든요.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피곤해지고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자 주인공인 김고은은 남주에게 이걸 계속 간언하고 있고요. 이 지점에서 누리꾼들이 좀 불편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을 용서해야 내 미래가 열린다는 식의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재수 없잖아요. 영화는 과거의 온상인 고향에서 과거의 해묵은 상처인 그 애증을 해결해야 미래의 공간인 서울에서도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화에서는 용서보다는 화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남주에게 괴롭힘 당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죠. 그러나 당사자들이 화해를 하면서 끝맺죠. 저는 이걸 기피하고 비난하고 수용하지 않는 사람을 주변에 몇명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간언을 하는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죠. 그 상처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아마 그거를 제대로 직시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봐 라고 충고를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신경질을 내죠. 네가 뭔데? 네가 나를 알아? 막 이러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하죠. 뭘 알겠어요? 타자가 잘 알지 못하죠. 그래도 그 분노 때문에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그런 간언을 충고를 하는 거겠죠. 어찌 보면은 뭐 오지랖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아예 기억에서 잊은 채 살아가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과거를 해소하고 살아가는 게 좋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쉽사리 용서할 수는 없어도 그 감정을 좀 이렇게 마음에서 놓아버리는, 그 옛날에 저희가 녹음한 적도 있는 송혜교 씨 주연의 영화가 있었잖아요. 제가 제목이 지금 안 떠오르네요.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딸을 죽인 그 범인에 대한 미움을 그 마음의 한 복판에서 마음의 가장자리로 좀 밀어내는데 10년 걸렸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좀 평안하다.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평안하다. 뭐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뭐 그렇네요. 영화는 이런 걸 해소하는 과정이 세련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고 현실 개연성이 떨어지는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좀 안이한 거죠. 그러나 영화 전체적인 톤에 어울리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지 않더라도 가볍게 보기엔 괜찮은 작품 같고, 마동석이 주연을 맡았던 브라더류 영화 같기도 합니다. 이런 영화들도 꾸준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고은의 연기와 외모를 좋아하는지라 살찐 모습이 어색해도 꽤 귀엽게 느껴졌고, 다만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못해 아쉬웠고요. 박정민 씨는 연기가 매우 좋았고, 오랜만에 장항선, 정규수 아저씨들 볼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저는 정규수 아저씨의 대사 톤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극 중에서 김고은의 아버지 역으로 나왔던 분. 신현빈 씨는 앞서 적었듯이 매우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더군요. 이게 청춘 3부작이라고 일컬어지던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청춘을 대변하고 있는지. 오히려 청춘을 향한 어른의 쓴소리 같은 느낌이 더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오랜만에 유쾌하게 본 영화였다 라고 제가 써놨네요. 자, 변산 비교 감상이었고요. 이어서 마녀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수지님이 7월 2일 날 6월 내내 영화와 담 쌓고 살다가 7월 1일에 영화 감상했습니다. 마녀. 가끔 한국 영화인데도 시작할 때 워너 브라더스 로고가 나오면 아직도 좀 어색합니다. 다양성 측면에서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만, 자세한 배경 및 영화계에 대한 영향은 제가 잘 모르니 평가는 보류해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할리우드 회사가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속편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마녀가. 그리고 뭐 워너 쪽에서 이걸 좀 키울 모양이에요. 마녀라는 영화 혹은 그 캐릭터 설정 이런 것들을. 이게 성공했으니까요, 이 영화가. 이 박훈정 감독도 VIP 때였던가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때 여성 혐오 뭐 그런 비판을 아주 세게 받았었죠. 비판에 저는 뭐 동의를 하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그런 비판이 있은 뒤에 여성 액션 히어로를 주인공으로 하는 초능력 액션 영화를 찍었죠. 액션도 굉장히 잘 나왔고, 옛날에 박찬욱 감독도 올드보이 때 약간 그런 비판을 받았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이후에 그래서 계속 여성 주인공을 내세우는 영화를 찍고 계시죠. 이제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반성 겸 공부? 뭐 그런 것 같아요. 영화관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저 그런 한국 영화려니 하고 기대 없이 보다가, 영화관 나오면서는 돈 아깝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좀 지겹게 느껴지면 너무 질질 끄는 거 아니야? 하는 찰나에 후반으로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데, 마지막에 뭐지? 하다가 영화관을 나오면서 이해가 잘안 되는 마지막 장면에 대해 계속 생각하였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지친 몸 때문에 머리가 잘안 돌아간 거라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혹시 보실 거면 사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보실 권장드리는데, 영화력이 뛰어나신 다른 분들은 저와는 다른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드라마, 코믹, 액션, CG, 스토리, 그런 요소 모두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길쭉한 김고은처럼 보이는 신인 배우 캐스팅이 훌륭했다고 생각되지만, 나름 주연급인 조민수 배우의 연기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리고 NY 닉스님도 마녀 써주셨습니다. 평이 나쁘지 않은 영화인데 저는 좀 지루하게 봤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무슨 설명들을 그리 길게 해야 되는지 영화 중반 지나선 배우들 대사가 나오면 좀 지치더군요. 한국 영화에서는 좀 생소한 소재를 다루고 있어서 낯선 관객을 위한 배려라고 이해를 하려 해도 너무 늘어지는 느낌입니다. 마지막 반전도 저는 별 느낌 없었고요. 주인공을 맡은 배우 김다미 씨 같은 얼굴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더 별로라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연기는 잘하는 편이지만 센 연기를 하는 모습은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이더군요. 제가 그동안 헐리우드 여전사 캐릭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점점점. 액션 연출은 좋았습니다. 독점과 마찬가지로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 결정이 약간 우아하게 느껴질 정도로 폭력 연출 강도가 센 편입니다. 감독의 전작인 VIP와 비교해도 대동소이한데 마녀는 왜 15세 관람가인지 좀 기준이 없어 보이긴 하네요. 여하튼 총격씬만큼은 아주 볼만합니다. 약간 존윅 느낌도 나고요. 결말에 대놓고 다음 편을 예고하는데 과연 이 편이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확실한 건 저는 이 편은 극장 관람 안할 거라는 정도. 네. 이게 이편 얘기가, 올해 초쯤에 나왔을까요? 전이편 얘기 나온 게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댓글로 이극 중에서 주인공의 친구 역을 고민 씨 배우가 맡았는데, 고민 씨 배우가 연출한 단편 작품의 링크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자 NY뉴스님이 이 배우 연기 좋습니다. 많이 배우던 캐릭터를 연기하긴 했지만 그 뻔한 걸또잘 살리더군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단편 영화 연출도 저는 좋았습니다. 이 배우가 좀 많이 여러 작품에서 좀 보고 싶네요. 고민 씨 배우 혹은 나중에 자기의 영화를 연출했으면 좋겠네요. 뭐 독특한 그런 좀 세계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공간 차이를 두고 다른 인물이 같은 행동과 대사를 하는 것에 집중해서 작품들을 찍으셨는데 좀 센스가 있어 보입니다. 데이비 백곰님도 7월 19일 날저 마녀 괜찮게 보았습니다. 크크. 후속작 나오면 보러 가고 싶네요. 후속작에 관한 두 가지 안중 제작사 측에서 조금 덜 내키하는 버전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그렇습니다. 감독의 의도에 좀더 맞는 그런 버전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남겼네요. 8월 16일 날 남겼는데, 녹음할 작품입니다. 라고 써놓고 1년이 지나면서도 녹음을 안 했네요. 피곤한 상태에서 보는데도 몇 번이나 화면을 돌려봤고요. 근래 본 작품 중에서 가장 최고의 액션 장면 연출을 보여주더군요. 이런 영화를 한국 영화로 칭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놨네요. 데이비 백거님이 댓글로 방송편 기대하겠습니다. 크크. 만약 괜찮은 작품이죠. 칼 돌려쓰기만 아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전 거기서 질병 간염에 대해 생각하느라 조금 몰입이 흐트러졌답니다. 이 공간에 점점 친구한테 말하듯이 댓글을 남기고 있는 것 같네요.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친근하게 느껴주시면 좋겠네요. 강신혜 수사님 위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장기 기관은 현상 유지가 최선이라는 무서운 사실을 아시나요? 면을 좋아하시나요? 전 일식 철판 뷔페에 매실주를 곁들여 먹고 싶네요. 오, 맛있겠는데요? 철판 뷔페에 매실주라. 저도 위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네, 요즘에 좀 피해야 되는 음식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자, 마녀 비교 감상이었고요. 좋게 보신 분도 계시고 좀 아쉽게 보신 분도 계십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영화 보시게 되면 초반에 그 세계관 설명 그리고 막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설명들을 대사로 막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쳐하실 것 같고, 이제 후반에 그 액션 장면들이 좀 몰려 있어요. 그 액션 장면들을 유심히 보시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액션 장면들에 좀 집중해서 봤었고, 카메라 움직임이 절도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액션 위주로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아, 얼마 전에 존윅 3편을 녹음했었죠. 그것도 여러분 청취해 주시고요. 존윅 3편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액션 영화로. VOD도 있으니까요. 저도 참 얼마 전에 다시 봤네요. VOD로. 재밌습니다. 자, 마녀 비교 감상이었고요. 자, 1부 마지막 댓글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많이 읽지를 못하겠네요. 짧게 나눠서 녹음하고 편집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반드시 잡는다. 요거 읽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7월 2일 날 제가 썼고요. 작년 겨울에, 그러니까 2017년 겨울에 개봉한 한국 영화죠. 다음 웹툰이 원작이고 백윤식, 성동일, 천호진 배우들이 나옵니다. 당시의 청취자 평가는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흥행도 좋지 못했죠. 근데 저는 괜찮게 봤습니다. 배우들 연기를 감상하느라요.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동일 배우는 뭔가 이렇게 혼자 연기하는 스타일이랄까? 연기색이 너무 튀죠. 그게 튀는 캐릭터나 그런 연기가 어울리는 장르, 뭐 코미디나 이런 데서는 괜찮지만 그 외에는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성민 배우도 비슷한 느낌이고. 그러나 백윤식, 천호진 배우 연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백윤식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자칫 단선적인 인물이 될수 있었는데 연기로 그걸 넘어서고요. 천호진 배우도 그 엄청난 순간 집중력과 감정 몰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OCN 드라마 구해줘 2탄 거기서 뭐 엄청난 활약을 하시죠. 예전에 더 파이브라는 똑같이 다음 웹툰이 원작인 영화가 있었습니다. 김선아 씨가 주연이고요. 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원작 작가가 장애인을 향한 편견을 깨고 싶다는 의도로 만든 것이란 인터뷰가 기억나네요. 이 영화 반드시 잡는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노인 혐오, 치매 환자 혐오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강하게 엿보입니다. 초반에는 이걸 너무 쉽게 구현에 들어갑니다. 좀 안이한 거죠? 근데 후반에는 좀더 풍성하게 보여주더군요. 좋았습니다. 물론 이야기 전개의 개연성이나 캐릭터 감정선 연결 등이 매끄러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 저는 연기나 의도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좋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드시 잡는다였고요. 여기서 1부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편 원고는 한 30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조금 더 짧게 쪼개서 녹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망가지지 마시고 조금 방심했더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름에도 잘 버텼는데 여름 끝자락에 이렇게 한방 얻어맞았습니다. 저희 블로그, 트위터 모두 자주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방송은 지금 파티가 살아남을겠죠? 쥐약과 파티, 유튜브, 뭐, 그 밖에 외국 어플 등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조금 늦게 올리고 있고요. 당분간은 파티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